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177번 메시지 하나님의 동반자 두 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반자 상호 협력자였음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은 단일 기업의 동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동반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나타나게 됨. 모세가 하나님의 동반자였다는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 그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이로부터 교회들 가운데서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상황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말씀 꾸러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러나고 다른 사람들을 장로가 되게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이 지역에서 장로 노릇하기가 얼마나 쓴 것인가를 맛볼 것이다. 때때로 장로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장로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어보았습니다. 장로들은 우리가 주님에 의해 얼마나 다루심 받고 얼마나 배웠는가가 우리가 성도들과 직면하는 어려움들에 의해 항상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동반자인 모세의 자격을 나타낸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한 백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것을 나타낼 기회를 만드는 말씀꾸러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장로들이 적극적인 형제 자매들과만 함께 있게 된다면 장로들의 어떠함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모세에게는 심각한 풍랑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것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의 악한 상황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동반자로 나타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목이 곧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위해 화해케 함. 32장 30절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화해케 할까 하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목이 곧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대신하여 기꺼이 화해케 하려는 것을 봅니다. 인간적인 느낌으로는 여기에 커다란 인내가 요구됩니다. 당신이 모세했다면 그러한 반역적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을 진정시키려 할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백성을 없애버리도록 재촉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시키고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데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함으로써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함으로써 화해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중립적인 표현인 이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주님께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백성을 이끈 자가 모세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이끌어 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세는 중간자, 중재자의 방법을 취하면서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자기 백성도 아닌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우상 숭배한 그 백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그가 그 송아지를 가루로 갈아 그 가루를 물 위에 뿌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하였다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그 우상 숭배자들을 살해하도록 누군가를 불렀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친구 같은 절친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지 그 백성이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중재함. 모세는 그의 영원한 운명까지 걸고 백성을 화해케 하기를 구했습니다. 32절에 따르면 그는 만일 당신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오면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의 진술의 첫 부분을 완성하지 않은 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는 단지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모세였더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그들의 죄를 사시면 모든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 몇몇 번역들은 생략 부호를 사용하며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의 죄를 사시오면, 때때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할 때 만일 당신이 이것을 해주시면 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완성시켜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그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주님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면 그 결과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32절에 있는 모세의 말의 마지막 부분은 그가 그의 영적인 운명을 걸고 그 백성을 위해 화해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는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운명에 관하여 주여 나는 당신이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나를 지워버리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백성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들의 운명이 어떤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31절과 32절에 있는 모세의 말을 일반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들을 대신하여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모세에 의해 이어진 현명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백성을 위해 화해시켰습니다.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그분은 모세의 말을 주의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거절하신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분이 이미 그것을 존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기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모세를 동반자로 갖게 되어 기쁘다. 그는 나와 절친하다. 그는 나의 마음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를 안다. 모세는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해 주기 원한다는 것과 그들을 계속 사용하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위하여 이 대화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아는 자, 나의 동반자인 모세가 이러한 말을 시작했다. 3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세우는 외부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34절에서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이 백성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중재자인 모세는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을 용서하셨음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만일 당신이 그들의 죄를 사시오면 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한 말씀만 하소서. 이제 당신은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이 백성을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나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흠정역과 다비역에서는 34절에 있는 단어 사자의 A를 대문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사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갈 것과 그분의 보응의 날에 그분이 그들 위해 그 백성의 죄를 보응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편으로 백성은 용서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그것을 다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자녀들은 무언가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들을 용서하고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몇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려 할 것입니다. 백성을 슬퍼하게 하고 깨끗게 함.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편인 하나님은 그 범죄자들을 용서하시는 데 동의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어느 때인가는 그 백성을 다루실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유쾌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절은 백성이 이 황송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가 백성을 슬프게 하고 그들을 깨끗게 한 것을 봅니다. 이것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까지 일어난 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준 것을 압니다. 정결케 되기 위하여 그들은 그들의 모든 장신구들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찬 장신구들은 그들 자신을 미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기 미화는 금송아지 우상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우상은 자기 미화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장신구들의 금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가 파괴되고 이스라엘 자손 3천명이 살해된 후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장신구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리라는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어느 누구도 장신구들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 백성은 상한 마음에서부터 오는 회개, 진실한 회개의 표로 삼베옷을 입고 제 위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여전히 장신구들을 지녔습니다. 이런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런 장신구들을 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은 제한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32장과 3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재자로서 모세가 일한 결과를 봅니다. 먼저 그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회개케 하고 회개의 표로서 그들의 장신구를 벗어버리게 했습니다. 그 백성은 자기 미화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목이 곧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화해케 한 결과였습니다. 진 바깥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 출애굽기 33장 7절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에 따르면 주님의 영광이 장막 문에 있었습니다. 11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그의 동반자와 이야기하듯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듣습니다. 주님을 찾기 원하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진 바깥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에 따라 더 이상 백성들 사이에 거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전에 그 진 안에 있었던 장막을 취하여 그것을 진 밖에 고정시켰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므로 모세는 그가 우상 숭배하는 상황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진 밖으로 장막을 이동시킨 이유였습니다. 그때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아직 건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집회를 위한 회막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찾기 원하면 백성은 모세의 장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 바깥에 있는 모세의 장막은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과 13절에는 이 예표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치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그분을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우리는 인간 조직을 의미하는 진 밖으로 나와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재촉을 받습니다. 지난 세기에 어떤 교사들은 이 문제에 관해 강하게 썼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기독교가 진영이고 이 진영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진영 속에는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진 밖에 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진 밖에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 의해 거절당한 분인 이분에게로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진영을 떠나 거절당한 분에게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영 안에 있는지 아니면 진영 밖 주님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영 밖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진영이 되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우상 숭배가 있는 한 그들은 진영이 됩니다. 모세가 이 장에 산 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화해케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진영 밖으로 그의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교섭할 근거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교섭함.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가도록.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서 가게 하신 백성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도록 모세가 하나님과 교섭했음을 봅니다. 12절과 13절에서 모세는 주님께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온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그의 요구를 말로 명확히 알게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해하셨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더욱 주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의 임재가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다시 한번 주님이 모세의 요구에 동의하셨습니다.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33장 이 부분을 주의깊게 읽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임재이며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길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 예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33장 12절부터 17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원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의해 이미 진정되셨으나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으리란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협상의 관점에 전적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에게서 일정한 근거를 얻은 후에 더 많은 근거를 얻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갈자가 누구인지를 주님께 물음으로써 이렇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분께 당신은 당신이 나에게 보낼 분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모세의 요구에 동의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내가 나로 하여금 너희와 함께 가도록 원하고 있는 것을 안다. 좋다. 내가 가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도록. 아직 온전히 만족하지 않은 모세는 주님께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분명 경험이 많았고 주님과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합당한 방법은 종교적인 기도 문구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절절한 대화가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세의 요구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함과 이름과 구의와 긍휼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선포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 그분의 영광은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듯 합니다. 모세야, 나는 너에게 나의 선함과 나의 호의와 및 긍휼을 보여줄 수 있다. 나는 또한 너에게 나의 이름을 선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내가 나의 얼굴을 본다면 모세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위해 나는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33장 21절부터 23절에 따르면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깨어진 영원한 반석, 깨어진 반석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깨어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33장 23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 아닌 그분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모세의 교섭은 밑바닥 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주님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주님의 얼굴은 볼 수 없고 그분의 등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깨달았습니다. 몇 가지 난제들. 이 부분의 말씀에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33장 2절에서 주님은 그분이 그분의 사자를 그 백성보다 앞서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 사자는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백성과 함께 가고 있는 한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가 가고 그분 자신이 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욱이 모세와 더 많은 협상을 거친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자는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그 임재는 사실상 하나님의 얼굴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와 그분의 임재는 백성과 함께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 자신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분의 얼굴을 보이는 것에 관해 20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됩니다. 주님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1절은 사람이 그의 동반자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것과 그분의 영광이 곧 그분의 임재이며 그분의 존재가 그분의 얼굴이라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지적했듯이 내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어떠하신가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이해에 따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정도 혹은 범위의 문제입니다. 원칙은 백성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자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이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른 것 없이 한 가지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둘 다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친 후 하나님의 영광은 장막문에 있었지만 진 내부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진 안에 있지 않고 모세의 장막문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진 안에 전혀 계시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32장 30절부터 33장 23절까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가질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매우 한정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매우 가까운 사람, 그분의 마음에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일상적인 관심사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분의 계획을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